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이 오늘 또다시 무수단 중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한 발을 발사했지만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군 관계자는 북한이 오늘 오전 6시 40분쯤 원산 일대에서 무수단으로 추정되는 발사체 한 발을 발사했으나 수초 만에 추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 미사일은 발사된 뒤 공중으로 수백 미터 이상 상승하지 못하고 수초 만에 사라져 해안가에 추락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따라 한국군의 레이더망에는 북한의 발사체가 포착되지 않았으며 미국의 정찰 위성에 의해 탐지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이 오늘 발사한 미사일은 지난 15일 발사했다가 실패한 무수단 미사일로 추정됐습니다. 유엔은 다음 달 시리아 평화회담을 재개할 계획이지만 날짜 확정에 앞서 휴전이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스테판 데 미스트라 유엔 시리아 특사는 오늘 스위스 제네바에서 전날 유엔 안보리에 시리아 내에 폭력 사태가 가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담이 일부 성과를 내고 있다고 보도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같은 폭력 사태 가운데는 어제 알레포의 병원이 공격을 받아 병원 직원 등 적어도 20명이 숨진 사건도 포함됩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사망자 가운데는 알레포 유일의 소아과 의사와 어린이도 포함됐습니다. 한편 러시아는 어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평화회담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시리아 반군단체에 제재를 가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비탈리 추르킨 유엔 러시아 대사는 자이시 알 이슬람과 아흐라라 알 샬람이라는 반군단체들이 수니파 무장조직 ISIL과 국제테러조직 알카에다에 밀접히 연결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스트리아는 난민 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이탈리아와의 국경 지역에 차단막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오스트리아 정부의 이번 조치는 아프리카를 탈출해 지중해를 건너 이탈리아에 도착한 뒤 국경을 넘어 유입되는 난민이 점차 증가하는 데 따른 것입니다. 오스트리아 경찰은 이탈리아 북부 국경 지역에 차량과 이민자들을 검문하기 위한 시설을 구축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오스트리아 정부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마테오 렌치 이탈리아 총리는 유럽의 규정과 역사, 논리, 미래에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중국은 서방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해외 비정부 기구들을 새로 규제하는 내용의 법률을 통과시켰습니다. 오늘 통과된 법률의 자세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앞서 중국 당국은 해외 자선단체와 사업체, 학술기구와 같은 단체들을 통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법률은 또 해외 비정부 기구들이 중국 정부가 활동을 감시하는 기구들에 협력하도록 강요할 전망입니다. 중국 공안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어떠한 활동도 취소하고 해외 단체 대표들을 소환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갖습니다. 이와 함께 국가 권력을 전복하거나 분리주의를 조장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비정부 기구들을 국가에서 추방할 수 있습니다. 해외 비정부 기구들은 이와 함께 당국의 특별 허가 없이는 중국 내에서 직원들을 고용할 수 없게 됩니다. 가뭄에 따른 심각한 전력난으로 전력공급 제한 조치에 나선 베네수엘라 정부가 이번에는 공공기관에 주 2일 근무제를 도입했습니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텔레비전 연설을 통해 공공서비스의 경우 전력난이 심각한 몇 주 동안 월요일과 화요일에만 공식 업무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우기가 시작될 때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한편 줄리아주에서는 최근 12시간 이상 정전이 계속되자 성난 주민들이 버스에 불을 지르고 상점을 약탈하는 등 난동을 부렸습니다. 러시아가 새로 건설한 보스토치니 우주발사기지에서 오늘 첫 로켓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오늘 발사된 소유주 로켓은 3개의 소형 위성을 지구 궤도에 쏘아 올렸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현장에서 첫 발사 장면을 지켜본 뒤 우주발사기지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실패도 있었지만 러시아는 우주발사와 관련해 세계 제1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로켓 발사는 당초 어제 실시될 예정이었지만 발사 직전 기술적인 문제로 하루 연기됐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8일 목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장량입니다. 영국 국영방송인 BBC가요. 세계인을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를 실시했는데요. 2001년부터 해마다 여론조사기관을 통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 18개 나라 2만 명의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했는데요. 18개 조사 대상국은 미국, 러시아, 중국, 독일을 비롯해서 파키스탄, 브라질, 멕시코, 스페인, 나이지리아, 케냐 등이었습니다. 질문은 스스로를 세계 시민이라고 생각하는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나라 국민이면서 이 지구촌, 국제사회 시민으로 느끼는가 이런 질문이었는데요. 일단 응답자들은 세계 시민에 대해서 경제적인 이유, 그러니까 세계 경제가 자신의 삶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 또 지구온난화 같은 지구 문제를 자기 나라 일처럼 느끼는가, 또 나라 안에서 이사하듯이 이민에 대한 생각이 자유롭나, 뭐 이런 맥락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를 전제로 답을 얻었고요. 또 정리를 해놨네요. 이 조사 결과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나이지리아와 중국, 페루 국민의 10명 중 7명이 자신을 세계 시민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요, 세계 시민 글쎄요 라고 답한 사람이 가장 많은 나라는 러시아와 독일이었습니다. 러시아와 독일 국민 4명 중에 3명에서 2명이 이 자신을 세계 시민으로 느끼지 않고 있다고 답을 했네요. 미국은 응답자 절반이 조금 못됐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가장 큰 변화는 바로 독일이었는데요. 15년 만에 이 세계 시민이라는 정체성이 크게 떨어진 겁니다. 또 다른 인종끼리 결혼에 대한 지지율이 가장 낮은 나라도 독일이었습니다. 이 독일 국민의 인식 변화에 대해서 사람들은요. 지난해부터 국가 현안이 되고 있는 이 난민 정책에 대한 피로감 때문이 아니냐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뉴스와 세계 뉴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워싱턴 오늘 아침 기온 14도 기록하고 있는데요. 북한의 내일 날씨 보겠습니다. 4월 29일 금요일 북한 대체로 막다가 오후에 북서쪽부터 점차 흐려져서 평안북도는 밤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2도에서 영상 12도, 낮 최고기온 12도에서 24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2.5m를 일겠습니다.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 구름 끼겠습니다. 10도에서 24도 기온 분포 예상하고요. 신의주는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10도에서 22도. 개성 구름 끼겠습니다. 9도에서 24도 분포. 함흥 지역 맑습니다. 7도에서 22도. 끝으로 청진 지역 8도에서 12도 기온 분포 예상하고 있습니다. 날씨 정보 드렸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Daryl Hall과 John Oates가 함께 부릅니다. Kiss on my list 들어보시죠.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김근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들 들어와 있습니까?
중동의 극단주의 무장 세력 ISIL은 미군 주도 연합군의 공습이 시작된 이래 가장 위축됐다고 미군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시리아 평화회담은 교착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요. 러시아가 극동 지역에 새로 건설한 우주 발사기지에서 첫 로켓 발사에 성공했다는 소식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중동 ISIL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ISIL은 지난 2014년 시리아와 이라크의 넓은 지역을 장악하고 소위 이슬람 국가 설립을 선포했습니다. 이후에 중동 지역은 물론이고 전 세계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죠.
네.
미국은 ISIL을 격퇴하기 위해서 연합군을 구성해서 공습을 가하고 지상에서는 ISIL에 맞서는 현지 병력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미군 관계자는 저희 VOA 방송에 현재 ISIL은 연합군의 공습이 시작된 이래 가장 취약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네, 연합군의 이 대응 작전이 성과를 내고 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최근에 연합군과 현지 지상병력의 ISIL 대응 작전의 성과를 거두면서 ISIL이 수세에 몰리고 있다고 밝힌 바 있죠.
네.
미군 관계자에 따르면 ISIL은 이라크에서 점령지의 40%, 시리아에서는 10%를 잃었다고 합니다. 연합군 공습은 ISIL의 지휘부와 군사시설을 파괴해서 현지 ISIL 대응 세력을 지원하고 있고요. 또 ISIL의 자금 관련 시설에도 상당한 타격을 입힌 것으로 알려졌죠. 또 미군은 특수부대를 파견해서 정보 수집과 ISIL 지휘부 사살, 체포 같은 특수작전도 수행했는데요.
네.
최근에 ISIL의 국방장관으로 불려온 이 군사지휘관, 또 자금책 등이 공습으로 사망을 했고요. 화학무기 개발을 담당해온 인물이 특수부대에 생포돼서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네, 그럼 지상에서는 누가 ISIL하고 맞서고 있나요?
이라크에서는 이라크 정부군과 이라크 정부를 지원하는 수니파, 또 시아파 민병대가 ISIL에 대응해서 싸우고 있고요. 이라크 북부에선 쿠르드 자치병력이 ISIL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연합군은 이라크 정부군과 쿠르드 자치병력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네.
한편 시리아에서는 미국과 연합군이 아사드 정부에 반대하는 온건파 반군을 돕고 있고요. 아사드 정부는 러시아와 이란 등 동맹의 군사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ISIL이 수세에 몰리면서도 인터넷을 이용해서 계속 대원들을 충당을 하는 식으로 전투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미군 관계자에 따르면요, 그런 흐름에도 변화가 생겼는데요.
예.
외부에서 ISIL에 합류하는 대원의 수가 크게 줄었다는 겁니다. 미군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요, 1년 전에는 매달 ISIL 대원 1,000명이 전사를 하면 거의 같은 수의 대원이 외부에서 유입됐습니다.
네.
따라서 ISIL 병력이 줄지는 않았죠.
네.
하지만 최근에는 외부에서 합류하는 인원이 한 달에 200명 정도라는 게 미군 정보 담당 지휘관의 말인데요. 1년 전에 거의 5분의 1 수준으로 준 것입니다. 미국 국방부에 따르면 한때 최대 3만 2천 명에 달했던 ISIL 병력 규모는 현재 1만 9천 명에서 2만 5천 명 정도까지 줄어든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네.
한편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요, 미국의 이런 판단에 이견을 제기하기도 하는데요. ISIL이 아직 그 정도로 열세에 처해 있지는 않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ISIL을 완전히 경퇴하기까지는 앞으로도 오랜 시간이 필요할 거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ISIL은 여전히 시리아 라카, 또 이라크 모수를 중심으로 넓은 지역을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이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이 수세에 몰리면서 리비아 등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는데요.
네.
ISIL의 최근 인터넷 선전 내용을 보면 외부의 추종자들에게 리비아에서 성전에 동참하도록 부추기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ISIL의 세력이 위축되면서 ISIL 지휘부 내에서 전략적 우선순위를 놓고 대립이 있다는 분석도 있는데요.
네.
계속 이라크와 시리아의 점령 지역을 사수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건지, 아니면 분산된 국제 테러 조직 형태로 돌아가서 다른 활동을 할지 선택해야 한다는 건데요. 최근 중동과 유럽에서는 ISIL의 국제적인 테러 공격이 증가했습니다.
네, 미군하고 연합군이 ISIL에 대한 공세를 더 강화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요, 최근 ISIL 격퇴전에 탄력이 붙었고 탄력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네. 그러면서 미군이 이라크와 시리아에 ISIL 대응 작전을 지원하기 위한 병력을 추가로 파병하고 아파치헬기 같은 무기도 지원을 했습니다.
네.
또 최근에 오바마 대통령의 중동과 유럽 순방 기간 동안에도요. 동맹국들이 연합군의 ISIL 격퇴 노력에서 더 많은 역할을 하도록 촉구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이번에도 중동 지역 소식인데요. 시리아 평화회담이 교착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요.
네, 스위스 제네바에서 유엔의 중재로 시리아 정부 또 반정부 대표 사이에 평화회담이 열리고 있지만
네.
이 내전을 끝내고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는 방안에 합의하는 것이 목표죠. 하지만 네.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데요. 시리아 내전 종식은 이 ISI를 격퇴하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리아와 이라크가 계속 불안정적인 상태가 된다면 ISI 같은 극단주의 세력이 득세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네. 회담에 전혀 진전이 없나요?
회담을 중재한 스테판 데 미스트라 유한 특사가 오늘 안보리에서 평화회담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했는데 보고를 마친 후에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일부 성과가 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반정부와 반정부 측 사이에 가장 치열하게 대립해온 이 바샤르 알 아사드 대통령의 거취 문제에 대한 견해 차이를 전혀 좁히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반정부 측은 줄곧 시리아 내전 종식을 위해 알 아사드 대통령의 퇴진을 우선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측은 알 아사드 대통령의 미래는 평화회담의 논의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시리아 정부군과 반군 사이에 휴전까지 깨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네요.
사실 이 평화회담이 재개될 수 있었던 건 휴전이 성사가 됐기 때문인데요.
네.
미국과 러시아가 중재를 했었죠. 하지만 네. 이 휴전이 그동안 상당히 위태롭게 진행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리아 정부군이 최근에 알레포 탈환을 선포한 후에 교전이 증가했고요. 정부군과 반군 모두 상대방이 휴전을 어겼다고 비난하면서 휴전이 완전히 깨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반군에 따르면 시리아 정부군과 러시아가 외부적으로는 테러 조직을 겨냥한다면서도 실제로는 시리아 반군과 민간 지역에 공격을 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적십자에 따르면 어제 반군 점령 지역의 병원이 공습을 받아서 의사와 어린이 등 20여 명이 숨지기도 했는데요.
네.
반대로 러시아는 시리아 반정부 인사 2명이 ISIL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면서 이들을 제재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안보리에 제기했습니다.
네. 휴전이 깨진다면 시리아 내전이 다시 악화될 텐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평화회담을 위한 그동안의 노력이 무산될 수도 있는데요.
네.
데미스트라 유엔 특사는 안보리 보고에서 현 상황에서 시리아 휴전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관련국들의 노력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번엔 러시아로 가보겠습니다. 러시아가 새로 건설한 우주발사기지에서요. 첫 로켓 발사가 성공했네요.
네, 러시아 정부는요, 오늘 오전 11시 새로 건설한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인공위성을 탑재한 소유즈 2.1A 로켓을 발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정상적으로 3단계 분리가 이루어졌고요. 위성들이 임시 궤도에 성공적으로 진입했다고 밝혔는데요.
네.
새 기지는 러시아 극동 아무르주에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보면 정북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북쪽으로 한 73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네. 그런데 원래 어제 발사하려다가 하루 연기한 거라면서요?
네, 원래 이제 발사 일정은 어제였죠. 그런데 발사를 불과 1분 30초 앞두고 기술적 문제로 전격 연기한 바 있는데요. 하루 만에 발사에 성공을 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현지에서 첫 발사 장면을 지켜본 뒤에 관계자들을 격려했다고 하는데요. 푸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몇 차례 발사 실패도 있었지만 러시아는 여전히 우주 발사 부분에서 세계의 선두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러시아가 왜 우주기지를 새로 건설한 건가요?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바이코누르 우주기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바이코누르 기지는 소련 시절에 건설을 했는데 지금은 카자흐스탄에 속해 있죠. 그래서
네.
러시아는 카자흐스탄에 매년 1억 1,500만 달러의 상당한 사용료를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새 우주기지를 건설한 건데요. 하지만 이 보스토치니 기지가 당장 바이코누르 기지를 대체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러시아 정부는 2030년까지 유인 우주 로켓은 계속 바이코누르 기지에서 발사할 것이라고 밝혔고요. 또 이번에 보스토치니 기지 발사대에서 첫 로켓 발사에 성공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2018년 완공을 목표로 나머지 시설이 건설 중인데요.
네.
참고로 러시아는 지난 2012년 시작된 보스토치니 기지 건설에 최대 60억 달러를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근상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부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 갖고 나오셨습니까?
네, 공화당 선두주자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대외 정책 구상을 밝혔습니다. 그런가 하면 테드 크루즈 후보는 칼리 피오리나 전 후보를 부통령 후보로 선정했는데요. 미국 대통령 선거 관련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밥 맥도넬 전 버지니아 주지사의 뇌물수수 소송을 심리한 소식, 또 미국 고등학생들이 학업 능력이 떨어졌다는 소식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 나우 먼저 대통령 선거 관련 소식 보겠습니다. 지난 26일 화요일에 실시된 미 동북부 5개 주 예비선거에서 부동산 재벌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압승했죠?
네, 이 5개 주 모두에서 이 압도적인 지지율을 보이면서 승리를 거뒀죠.
네, 자, 이번 승리로 공화당 후보 지명을 받을 가능성을 또 한층 높였는데요.
네.
이제 11월 본선거를 염두에 둔 행보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제 트럼프 후보가 워싱턴 DC에서 외교정책 구상을 밝히는 연설을 했는데요. 무슨 얘기를 했는지 한번 들어보죠.
네. 이 새로운 시각으로 미국 대외정책을 재정비해야 할 때라면서 미국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미국 우선 정책을 펴겠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이날 연설의 대부분을 현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외교 정책을 비판하는 데 할애했는데요. 이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 정책은 완전히 재앙이라면서 현 행정부의 중동 정책 때문에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IL이 성장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후보가 이 ISIL 격퇴를 약속했는데요.
네.
트럼프 후보의 연설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I won't tell them where and I won't tell them how. But they're going to be gone. ISIS will be gone if I'm elected president.
네, 어디서 어떻게 하겠다고는 말하지 않겠지만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IL은 바로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장담한 겁니다.
네.
트럼프 후보는 급진 이슬람 세력의 확산을 막는 것이 미국과 전 세계 외교 정책의 목표가 돼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이슬람 극단주의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 중동의 미국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고 러시아와도 대화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앞서 트럼프 후보가 이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에 대해서 시대에 뒤떨어진 기구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이날 연설에 나토 얘기도 나왔습니까?
네, 트럼프 후보는 나토 구조를 개혁하고 분담금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나토 회원국들과 협상을 시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The countries we are defending must pay for the cost of this defense. And if not, the U.S. must be prepared.
네, 트럼프 후보는 또 미국의 보호를 받는 나라들은 반드시 그 비용을 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동맹국들이 스스로 나라를 방어하게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는데요.
네.
이 앞서 트럼프 후보는 한국과 일본이 방위금 분담금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네, 또 그동안 트럼프 후보가요. 중국이 미국을 경제적으로 이용한다면서 불만을 나타냈는데요.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처럼 중국이 미국을 경제적으로 이용하게 놔둬서는 안 된다고 말했는데요. 이 중국과의 관계를 바로잡겠다고 말했지만 이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또 중국에 압박을 넣어서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하겠다는 그동안 해온 얘기를 반복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트럼프 후보가 외교정책 구상을 밝혔는데요. 반응이 어떻습니까?
네, 이 정확히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빠져 있고 예.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정치 전문지 폴리티코는 전문가들에게 별로 깊은 인상을 주지 못했다고 평가했는데요.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당시에 안보 보좌관을 지낸 로버트 맥팔레인 씨는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깊이가 부족한 것을 공격적인 수사로 감춘 연설이었다며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유엔 주재 미국 대사를 지낸 존 볼튼 전 대사는 폭스 뉴스와 인터뷰에서 트럼프 후보의 연설이 매우 강경하고 인상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계속해서 대선 관련 소식입니다. 공화당의 테드 크루즈 후보가 이 러닝메이트를 발표했네요.
그렇습니다. 테드 크루즈 연방 상원의원은 어제 중서부 인디애나주에서 연 집회에서 칼리피오리나 전 휴렛 패커드 최고 경영자를 러닝메이트로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크루즈 후보가 어제 오전부터 중요한 발표를 하겠다고 예고를 하더니 이 러닝메이트 발표했네요.
네.
자, 러닝메이트라면은요, 11월 본선거에서 함께 뛸 부통령 후보를 말하는데요.
네.
러닝메이트를 발표하기에는 아직 이른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 러닝메이트 발표는 후보 지명이 확정된 상태에서 이 전당대회 직전에 하는 게 보통입니다.
네.
크루즈 후보의 경우 이 공화당 대통령 후보 지명이 확정되기는커녕 이 자력으로 과반수 대의원을 확보하는 게 불가능한 상황인데요.
네.
이 아무도 과반수 대의원을 확보하지 못했을 때 이 당이 나서서 중재를 하는 중재 전당대회가 열려야만 이 후보 지명을 받을 가능성이 열리게 됩니다. 크루즈 후보도 이번 러닝메이트 발표가 이례적이라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대통령 선거는 워낙 이례적이기 때문에 네. 러닝메이트를 일찌감치 발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뭐 러닝메이트로 여러 후보를 고려했을 텐데요.
네.
이 칼리피오리나 전 최고 경영자가 또 공화당 경선 후보 가운데 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또 크루즈 후보의 경쟁자이기도 했는데요. 피오리나 전 최고 경영자를 선정한 이유가 뭔가요?
네, 크루즈 후보는 피오리나 후보에 대해서 일관적인 보수주의자이고 용기 있는 투사라며 찬사를 보냈는데요. 이 크루즈 후보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Carly is brilliant and capable, and yet she experienced the hard scrabble world of being a woman professional in a business.
크루즈 후보는 피오리나 전 최고 경영자가 뛰어나고 유능한 인물이라고 평가했는데요.
네.
또 여성 기업인으로 활동하면서 계속 유리천장을 깨뜨린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예, 유리천장이라고 하면은 조직이나 사회에서 여성이나 비주류 세력이 위로 올라가지 못하게 막는 이 보이지 않는 벽을 말하죠.
예. 이 피오리나 후보가 공화당 경선에서 중도 사퇴한 뒤에요. 크루즈 후보를 지지하기도 했죠.
네네.
네, 그동안 크루즈 후보 선거 운동을 도와왔는데요. 자, 부통령 후보로 선정된 데에 대해서 뭐라고 소감을 하겠습니까?
네, 뭐 우선 영광이라고 말했고요. 또 트럼프 후보와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정책 면에서 구분이 불가능할 정도로 비슷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이 트럼프 후보는 진정한 보수주의자가 못 된다는 이 크루즈 후보의 주장을 뒷받침한 건데요. 또 이 트럼프 후보와 클린턴 후보에 대해서 제도 자체이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은 제도에 도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크루즈 후보가 공화당 선두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후보보다 먼저 러닝메이트를 발표한 건데요.
네.
트럼프 후보 어떤 반응인가요?
네, 시간 낭비라면서 일축했는데요. 이 크루즈 후보는 산술적으로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없는 사람이 부통령 후보를 먼저 뽑은 역사상 첫 인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크루즈 후보가 지난 화요일 이 동북부 5개 주 예비선거에서 4개 주에서 꼴찌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전문가들 가운데는 이 크루즈 후보의 이번 러닝메이트 발표가 화요일 패배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에서 관심을 돌리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자, 민주당 쪽에서는 화요일 선거에서 이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이 로드아일랜드 1개 주에서만 승리를 하고요. 나머지 4개 주에서는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한테 전 국무장관한테 크게 패했는데요.
네.
선거운동 본부 규모를 줄이기로 했다면서요.
맞습니다. 샌더스 후보가 선거본부 직원 수백 명을 정리 해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약 900명이 샌더스 선거운동에서 보수를 받고 일하고 있었는데요.
네.
이 샌더스 후보 측은 약 300명 정도의 직원만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아무래도 민주당 후보 지명을 받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나온 조치겠죠.
그렇습니다. 이 샌더스 후보도 이 민주당 후보 지명을 받기가 힘들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네.
하지만 전당대회 전까지 이 선거운동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샌더스 후보는 이 거대 금융기관 해체, 전국민 단일 건강보험제도, 무상 대학교육 등을 내세우면서 선거운동을 벌여왔는데 이런 진보적인 안을 민주당 정강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이 가능한 많은 대의원을 모으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메리카 나우, 이번에는 연방대법원 심리 소식입니다. 어제 이곳 워싱턴 DC에 있는 연방대법원에서 눈길을 끄는 심리가 열렸죠.
네, 밥 맥도날 전 버지니아 주지사의 뇌물수수 사건에 대한 심리가 연방 대법원에서 열렸습니다.
네, 밥 맥도날이라면은 공화당 소속으로 한때 공화당 대통령 후보 또는 부통령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던 정치인이죠.
맞습니다.
예,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버지니아 주지사를 지내고 물러났는데요. 이 퇴임 뒤에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는데 구체적으로 뭘 잘못했습니까?
간단하게 정리하면 네. 한 건강보호조 식품 제조회사의 뒤를 봐주고 금품과 편의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 논란이 된 회사는 스타 사이언티픽이란 곳인데요. 맥도날 전 주지사가 재직 당시에 이 회사가 만드는 체중조절 강장제를 홍보해주고 이 회사 대표인 조니 윌리엄 씨로부터 뇌물로 약 17만 달러에 달하는 금품과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것이 검찰 측의 주장입니다.
네.
참고로 이번 사건에서는 맥도날 씨뿐만이 아니라 부인도 함께 기소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사건이 연방대법원까지 올라가는 걸 보면은요, 법적으로 따져야 할 부분이 있는 모양이네요.
그렇습니다. 이 미국에서는 연방법으로 이 공무원이 뇌물을 받으면 처벌받게 돼 있는데요.
네.
이 검찰 측에서는 맥도날 전 주지사가 받은 금품과 편의가 뇌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 측은 맥도날 전 주지사가 받은 것은 뇌물이 아니고 이 정치인의 정상적인 활동에 대한 호의로 주어진 것이라면서 맞서고 있습니다. 변호인 측은 또 이 뇌물 수술을 금지하는 연방법을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면 정치인들의 활동을 실질적으로 막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예.
그러면서 이 사건이 대법원까지 올라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 사건에서는 연방 대법원이 이 뇌물과 뇌물이 아닌 것을 다시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대법원에 오기 전에 2심에서는 어떤 판결이 나왔습니까?
네, 버지니아주 리치먼드에 있는 연방순회 법원은 맥도날 전 주지사가 유죄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실 공소장의 내용만 보면 외형상으로는 이 맥도날 전 주지사가 불리하게 보이는데요.
네.
이 맥도날 전 주지사는 스타 사이언티픽의 제품을 홍보하는 자리를 주지사 관저에서 열도록 했고 또 다른 주 정부 관리들에게 이 회사의 이 윌리엄스 최고 경영자를 만나라고 부탁했습니다.
네. 또 따로 선물까지 받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이 윌리엄스 최고 경영자가 맥도날 전 주지사에게 최고급 시계를 선물했고요. 또 부인에게는 아주 비싼 옷을 사줬다고 합니다. 또 이 부부가 빚을 갚도록 돈을 빌려줬고 딸의 결혼식 비용도 빌려줬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런 선물이 대가성 뇌물이 아니라 정치인의 통상 활동에 대한 호의라고 주장하고 있는 건데요.
네.
자, 연방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나올 걸로 보입니까?
네, 뭐 맥도날 전 주지사에게 불리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었는데요. 왜냐하면 이 사건을 다루는 대법관 가운데 보수파인 이 앤터니 스켈리아 대법관이 올해 2월에 사망했기 때문입니다.
네.
이 스켈리아 대법관은 맥도날 전 주지사를 기소하는 데 적용한 법을 강하게 비판한 사람이었고요. 또 이 법이 적용되는 범위를 좁혀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는데요.
네.
이 하지만 막상 어제 심리에서는 이 대법관들이 변호인 측 입장에 동의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네.
이 보수는 물론이고 진보 성향의 대법관들까지 이 정치인들의 통상적인 활동에까지 형사 혐의를 적용하는 연방법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냈다고 하는데요.
네.
이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대법원이 이 하급 법원의 판결을 뒤집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자, 만일에 연방 대법원에서 검찰 측이 이기게 되면은 맥도날 전 주지사 부부가 교도소 행이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이 연방 대법원에서도 이 검찰 측 손을 들어준다면 이 교도소 행이 되는 건데요. 이미 맥도날 전 주지사에게 징역 2년형 그리고 부인에게는 징역 1년 6개월형이 선고돼 있는데 이 유죄가 확정되면 선고에 따라서 징역형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으로 교육 소식 좀 보겠습니다. 미국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업 능력이 계속 떨어지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나온 전국 학업 성취도 평가 NAEP 결과를 보면 미국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들의 학업 능력이 전보다 더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4년에 시험에 참여한 학생들 가운데 이 대학에서 공부할 능력을 갖춘 학생은 영어의 경우 37%, 수학의 경우 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한해전인 2013년에는 영어 38%, 수학 26%였는데요. 그러니까 1%포인트씩 떨어진 겁니다.
네. 이 전국 학업 성취도 평가가 흔히 미국의 성적표라고 부르는데요.
네.
성적표가 형편이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NAEP 자료에 따르면 미국 고등학생들의 영어 읽기 능력은 1999년 이후 5%포인트가 떨어졌고요. 수학은 지난 10년 동안 계속 낮은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고등학교 졸업률은 오히려 늘었다고 들었는데요.
네.
이렇게 학업 능력이 계속 떨어지는 현상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네, 이번 NAEP 보고서는 과연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을 만한 학생들이 이 졸업장을 받은 것인지 의구심이 들게 한다고 이 워싱턴 포스트 신문이 지적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주마다 이 졸업 기준이 다 다른데 이 전국 학업 성취도 평가는 미국 교육부가 주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한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부 주의 경우 다른 주에 비해서 고등학교 졸업 기준이 낮을 수 있다는 거죠. 테리 마자니 NAEP 위원장 역시 이 교육 전문지 교육세계와의 인터뷰에서 대학 교육을 하려면 대학에서 공부를 하려면 영어와 수학의 기초가 튼튼해야 하는데 이 같은 시험 결과는 매우 걱정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부정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에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뉴스 따라잡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브라 스트라이샌드가 부릅니다. That Face 들어보시죠.
And to know what view completes my universe, transcending time and space. That face, that face, that face, oh, that face, that face, that face, oh, that face.
계속해서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 지명자가 지난주 상원 인준청문회에 나와서요.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달 초 북한이요, 이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대출력 발동기, 그러니까 엔진 지상 분출 시험에 성공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심현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뭔가요?
악당이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미사일 발사 버튼을 누르자 격납고가 열리면서 거대한 미사일이 치솟아 오르고 이를 지켜보던 사람들이 이내 충격에 휩싸입니다.
It's true. Yeah.
영화 G.I.조 2편에 나오는 장면인데요. 이렇게 할리우드 영화에 자주 등장하는 미사일이 바로 대륙간 탄도미사일입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사정거리 5,500km 이상으로 핵탄두를 장착하고 한 대륙에서 다른 대륙까지 비행해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인데요. 영어로 International Ballistic Missile을 줄여서 흔히 ICBM이라고 부릅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핵탄두를 탑재하는 핵무기의 주요 운반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래식 폭약을 탑재할 수도 있지만 건물 하나를 폭격하기 위해 수만 킬로미터를 비행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고요. 미사일 제조와 기술 개발에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공격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핵무기 용도로 쓰는 겁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발사 방식에 따라 고정식과 이동식으로 나뉘는데요. 사용 연료에 따라 액체 연료 방식과 고체 연료 방식으로 구분됩니다. 또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우주로 날려보낸 뒤 초속 5에서 7km의 엄청난 속도로 대기권에 재진입해 적을 공격하기 때문에 미사일 방어 시스템으로도 방어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총알로 총알을 맞추는 것만큼 힘들다는 겁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 경쟁.
탄도미사일의 원조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이 개발한 V2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독일은 V2를 기반으로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사정거리 5,000km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려 했지만 패전하면서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는데요. 전후 미국과 소련이 관련 기술을 입수하게 되고 동서냉전이 시작되면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 경쟁이 본격화됩니다. 개발 경쟁에서 먼저 앞서 나간 것은 소련이었는데요. 1957년 세계 최초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R-7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한 발 늦은 미국은 1959년부터 아틀라스 미사일을 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소련과 미국의 당시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초저온을 유지해야 하는 액체 추진체를 사용해서 발사 직전이 아니면 추진체 내에 연료를 주입할 수 없었고 발사 준비에만 최소 10시간 이상이 걸렸습니다. 따라서 긴급한 상황에서 무기로 사용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1960년대에 이르러 2세대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등장하면서 발사 시간 단축과 핵탄두 위력의 증대, 고체 연료 사용 등 기술이 향상되었고 미국의 미니트맨, 소련의 SS-9 등 영화에서처럼 단추만 누르면 곧바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ICBM test launches verify the accuracy and reliability of the weapon system, providing valuable data to ensure.
미국의 최신 대륙간 탄도 미사일인 미니트맨 3의 시험 발사 내용을 듣고 계신데요. 이처럼 정확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기술 발전에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1970년대 들어서면서 미국과 소련 간의 대륙 간 탄도미사일 경쟁은 고정형을 벗어나 이동식 발사대를 운용하는 것으로 옮겨가게 되는데요. 이동식 대륙 간 탄도미사일은 고정형과는 달리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적의 탐지가 쉽지 않아 선제 공격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 대륙 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해 보유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과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 인도, 이스라엘로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중국이 최근 의욕적으로 관련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면서 미국과 러시아를 위협하는 수준까지 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북한도 KN-08 등 사거리 6천에서 1만 킬로미터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발사 시험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죽음의 무기인가? 평화의 수호자인가?
많은 전문가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위협적인 이유가 바로 핵탄두를 실어 나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미니트맨3의 경우 2차 대전 히로시마 핵폭탄 투하 당시 위력의 22배에 해당하는 양의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때문에 각 국가가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또는 기술 확보를 막기 위해서 치열한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실질적으로 전쟁이나 도발을 억제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엄청난 위력을 가진 만큼 섣불리 공격했다가는 모두 공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미국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미니트맨의 경우 최초의 이름은 평화의 수호자를 뜻하는 피스키퍼였다고 하는데요. 인류의 최종 병기라고 일컬어지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인류의 평화가 달려있는 역설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최종 병기로서의 본연의 임무 대신 평화의 수호자라는 보조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 세계의 전쟁 위기를 억제할 강력한 수단으로서만 작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심현지였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제니퍼입니다. English with you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다양한 표현들을 익히는 시간이죠. So let's get started today. 오늘의 영어 표현은 better late than never. Better late than never입니다. 제가 아파트 관리실 매니저와 함께 집계약 문제와 관련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요. 아파트에 예전에 살다가 이사간 Tom이 관리실에 집 열쇠를 반납하러 왔습니다.
I was in the middle of asking my apartment office manager, Paul, some questions about my apartment lease when a previous resident came in to turn in his apartment keys.
그럼 먼저 Tom과 매니저가 나눈 대화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better late than never이죠. Listen carefully.
Yeah, I have you on my desk, so, and I left you a message once, but better late than never, right?
So, yeah, that's right. Do I have you guys any money for the key?
Well, no, we got it here, so deposit in about like the end of next week, I believe. Let me, you mind?
No, go ahead. Better late than never, right?
Yeah. 관리실 매니저인 펄은 탐에게 전에 살던 집 열쇠를 반납하라고 계속 전화를 했는데요. 마침내 Tom이 열쇠를 반납하러 왔습니다.
Tom, a previous resident at the apartment complex, forgot to turn in his keys to the leasing office when he moved out. So Paul, the office manager, tried getting in touch with him by leaving him a voice message on his cell phone, and he finally showed up with his keys. And Paul was really happy about that. Paul은 Tom을 보고 기뻐하며, better late than never. Better late than never 라고 했는데요. 아예 반납을 안 하는 것보다 늦게라도 반납하는 게 낫죠? 라는 뜻입니다. Tom은 열쇠를 늦게 반납한 것에 대해 벌금을 내야 하냐고 물어봤는데요. Paul은 괜찮다며 보증금을 이번 주말까지 보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 Better late than never. Better late than never인데요. Better, B-E-T-T-E-R, late, L-A-T-E. Better late, 늦는 게 더 낫다, than, T-H-A-N, 무엇 무엇보다 never, N-E-V-E-R, never, 아예 안 하는 것보다. Today's phrase is better late than never. It basically means that it is better for someone or something to be late than never to arrive or to happen. 즉, 아예 안 하는 것보다 늦게라도 하는 것이 더 낫다는 뜻입니다. 그럼 여기서 오늘의 대화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Yeah, I have you on my desk, so, and I left you a message once, but better late than never, right?
So, yeah, that's right. Do I have you guys any money for the key?
Well, no, we got it here, so how's it in about, like, the end of next week, I believe. Let me, mind?
No, go ahead. Better late than never, right?
Yeah.
자, 본문 다시 한번 들어보셨죠? 이젠 제가 한국말로 할게요. 영어로 표현해보세요. 파티에 늦어서 죄송해요. 하지만 아예 안 오는 것보다 늦게라도 오는 게 낫죠? I'm so sorry I'm late to the party. Better late than never, right? I'm so sorry that I'm late to the party. Better late than never, right? 오늘의 영어 표현, better late than never. 아예 안 하는 것보다 늦게라도 하는 것이 더 낫다. Better late than never. 꼭 기억해 두세요.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였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노래 들으면서 문 닫겠습니다. 밥 딜런이 부릅니다. Full Moon and Empty Arms 들으시고요. 계속해서 세계 뉴스 뉴스데이 3부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Full Moon and Empty Arms. The moon is there for us to share, but where are you? A night like this, could weave a memory, and every kiss could start a dream for two. Full moon and empty arms. Tonight I'll use the magic moon to wish upon. And next full moon, if my one wish comes true, my empty arms will be filled with you.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베트남 전쟁이 최고조에 달한 1967년 4월 28일 오늘 세계 프로 권투 선수 무하마드 알리가 베트남 전쟁의 징집을 거부합니다. 자신은 이슬람 신자로 전쟁은 이슬람의 성서인 코란의 가르침에 어긋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알리는 기소됐고 챔피언 타이틀 또한 박탈당하고 맙니다. 또한 알리는 출국은 물론 미국 내 모든 시합이 금지됩니다. 이어 알리는 2개월 뒤 열린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게 됩니다. 하지만 알리는 판결에 항소했고 이어 미국의 대학을 돌아다니며 베트남 전쟁 반대 운동을 펼치게 됩니다. 결국 4년 뒤인 1971년 6월, 미국 대법원은 알리에게 양심적 병역 거부로 무죄를 선고합니다. 이어 알리는 빼앗긴 챔피언 벨트를 되찾기 위해 1974년 40 연승 가도를 달리고 있던 챔피언 조지 포먼과 세기의 대결을 벌입니다. 당시 모두가 알리의 시대는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32살의 노장 알리는 24살의 망치 주먹 포먼을 누르고 세계 챔피언의 자리에 다시 오르게 됩니다. 1945년 4월 28일 오늘
Bombastic Mussolini, the sawdust Caesar, comes to his
이탈리아의 파시스트 독재자인 베니토 무솔리니가 처형됐습니다. 무솔리니는 1922년 이탈리아의 총리가 된 이후 이탈리아를 독재체제로 바꿨습니다. 이어 무솔리니는 1935년 북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와 1939년 발칸반도의 알바니아를 잇따라 점령합니다. 이어 무솔리니는 나치 독일과 손을 잡고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소련 등의 연합국이 그해 4월 독일 베를린을 점령, 사실상 2차 세계대전이 종결되자 무솔리니는 밀라노로 탈출해 스위스로 망명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무솔리니는 탈출 이틀 만에 이탈리아 북부에서 빨치산에게 체포됩니다. 결국 무솔리니는 1945년 오늘 총살형에 처해졌고 그의 시체는 밀라노의 로레타 광장에 거꾸로 매달려 군중에 공개됐습니다.
Nach dem Willen und dem Handeln des italienischen Volkes ist der Faschismus in Italien tot.
무솔리니가 처형되고 3일 뒤 독일의 독재자 히틀러 또한 권총으로 자살하게 됩니다.